안녕하세요, 복음의 향기 자매님들. 새로운 학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가 가을 학기와 봄 학기에 걸쳐 히브리서를 공부하는데요. 여러분, 히브리서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누구입니까? 믿음? 말씀해 보세요. 믿음의 경주? 믿음의 조상들? 구약? 네, 그렇죠. 구약. 저희는 모두 히브리서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죠. 아마도 저희가 믿은 후에 제일 먼저 외웠던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처음엔 사실 이 뜻도 잘 모르고 저희가 외웠죠. 그리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또 11장에 열거됩니다. 방학 동안에 어떤 자매님과 대화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자매님이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어요.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럼 이번 겨울 가을 학기에 꼭 나오시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쓰여진 서신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이나 사물보다 더 뛰어나시다는 것을 대조하여 증명한 책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설교한 서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It's all about Jesus. 요즘은 내가 가장 중요해. 내가 제일 중요하지. It's all about me.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니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뛰어나시다고 말합니다. 더 크시다고 말합니다. 저희는 히브리서 공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얼마나, 왜 뛰어나신지를 공부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곳에서 눈을 떼어서 이제 눈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입니다. 히브리서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성도가 시련과 핍박 중에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제사, 희생물, 제사장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해부터 성경 읽기를 시작해서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재미있게 읽다가 내 귀에 오면은 딱 멈추죠. 성경 읽기가 힘들어집니다. 다 경험하셨죠?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복잡하고 규율이 많고 왜 그 많은 희생 제물을 드려야 했을까요? 많은 질문을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공부를 통해서 레위기를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사람도 알수록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더 많이 알아 그분만을 우리의 경배의 대상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신뢰와 헌신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오늘의 강의는 히브리 전체를 높이서 멀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개요는 히브리서를 누가 언제 누구에게 썼나, 그리고 히브리서를 쓴 목적을 크게 두 가지로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썼을까요? 하나님의 영은 40명 이상의 인간 저자에게 영감을 주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하게 하셨죠. 성경 66권에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직접 계시하신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39권의 구약과 27권의 신약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하나의 조화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서 역사하시며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끄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과 11절에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시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을 형통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책의 제목은 거의 저자 이름이나 그 서신을 받는 사람들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네 복음서의 저자를 알고 서신들의 저자도 압니다. 바울은 13개의 서신을 썼고 야고보, 베드로, 사도 요한 그리고 유다가 신약 서신들을 썼죠. 하지만 히브리서는 정확하게 저자를 알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의 저술 중 하나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저자가 누구인지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습니다. 바울의 다른 서신을 보면 항상 인사를 하죠. 나 바울, 주님의 종, 하나님의 종인 바울 이라고 인사를 하는데 히브리서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서신의 저자가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한 다른 사람들이 제공한 지식과 정보에 의존했다는 주장은 바울이 저자인지 의심스럽게 만듭니다. 어떤 이들은 누가를 저자로 보고 또 어떤 이들은 아볼로나 실라, 바나바, 빌립 또는 아굴라와 브리스갈라가 썼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알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죠. 성령님께서 쓰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저자에 대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구약 말씀에 해박한 지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사역자였고 또 특별히 설교자였을 거라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이 13장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하나의 긴 설교입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면 1장부터 13장까지 뛰지 마시고 스탑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이게 하나의 긴 설교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언제 쓰여졌을까요? 히브리서 5장과 7장, 9장 그리고 다른 장에도 보면 현재 시제가 사용된 것으로 보아서 이 서신이 기록될 당시에 레위 지파의 제사장직과 제사 제도가 여전히 시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템플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서기 70년에 파괴되었으므로 이 서신은 그 전에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디모데가 막 감옥에서 풀려났다고 13장 23절에 기록되었죠. 박해가 심해지고 있었다는 점도 주목할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부 사항을 볼 때 이 서신은 서기 67년에서 69년 사이에 쓰여지지 않았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썼을까요?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죠. 서신을 받은 자들은 누구였을까요? 우선 제목을 보면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히브리서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이 책이 유대인의 세 그룹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히브리인인데 그중에 3 그룹에게 이 서신을 썼다는 것입니다. 첫 그룹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이었지만 개종하여서 크리스천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미 동료 유대인들에게 배척과 박해를 받았죠. 하지만 아직 순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들은 상징적이고 영적으로 무력한 유대교의 의식과 전통을 고수하라는 유혹을 받았던 미성숙한 신자들이었습니다. 이 서신은 그들에게 메시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격려와 확신을 주기 위해서 쓰셨습니다. 두 번째 수신자는 진리를 확신했지만 여전히 헌신하지 않은 유대인 불신자들입니다. 이 무리는 복음의 진리에 정신적으로 머리로는 동의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이자 주님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지적으로는 확신했지만 영적으로는 헌신하지 않은 것이죠. 지금도 이런 유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언급된 집단은 유대인 불신자들로 복음을 듣고 접했지만 복음의 진리를 확신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복음을 인정을 해요. 하지만 그들이 삶을 바뀌기 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이 세 번째 그룹은 복음도 거부합니다. 진리를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교회를 나가서 복음을 듣지만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쓴 목적을 크게 두 가지를 보겠는데요. 이 편지는 시련과 박해에 직면하여서 신앙을 포기하려는 유혹을 받고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또한 저자는 구약 시대의 희생과 예배 제도로 돌아가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으며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이 성취하셨음을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히브리서 독자들은 이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드린 게 여러분들 금방 말씀드렸지만 레위기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동안 조상들이 계속해서 이 절기를 지켰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와 그리스도로 컨페스하며 고백하며 여태까지 믿어왔던 여태까지 살아왔던 모든 방법을 자기의 라이프스타일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한 것입니다. 믿는 자들과 함께 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나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벌써 가족들에게 잘림을 받죠. 가족과 소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나각도 회당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중에 이들에게 핍박이 온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시대에 살았던 히브리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저희도 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살다가 우리에게 시련이 닥치고 핍박이 오고 누가 옆에서 아니 왜 믿으면 더 잘 되는 거 아니야? 더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힘든 일만 매일 생겨? 그런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헌신하기 전에도 잘 살았지. 뭐 필요한 거 없이 잘 살았는데 그러면 믿음을 지키는 게 이렇게 힘들면 그러면 옛날로 다시 돌아갈까? 그런 생각을 혹시 해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고립되고 오직 믿는 사람들과 히브리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과 오직 생활하면서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0장 23절에는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고 권면합니다. 히브리서에 이제 저희가 이제 배울 건데요. 예수님이 가장 월등하시고 우월하시고 뛰어나시다는 그 말, 그거 띔 말고 그 다음 거는 바로 뭐냐면은 지키라는 것입니다.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지금 갖고 있는 믿음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게 바로 키워드입니다.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증명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동안 믿고 지켜온 제사 예식보다 예수님이 우월하시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조를 한다면, 비교를 한다면, 그래,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살았고 지금은 예수 믿은 후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 그러면 이 삶이 훨씬 월등해야지 이것을 추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저자는 예수님께서 훨씬 더 월등하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것을 1장부터 10장까지 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힘들고 핍박을 받고 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들은 그 주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천사나 모세나 대제사장이나 토라나 그 모든 것보다도 월등하시다. 그래서 대조를 시작하죠.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대조하고 증명하는데 3분의 2의 서신을 할애합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우월하십니다. 히브리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옛 언약의 중보자 역할을 했던 천사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계시다고 주장하면서 시작합니다. 모세보다 더 크시다. 모세 하면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우상이에요. 그들은 모세와 율법 그 두 가지를 지킵니다. 여러분들도 모세의 삶을 공부했다면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를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크시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며 어디로 데려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죠. 가나안은 바로 안식하는 곳입니다. 모세 자신은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요. 하지만 저자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안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 우수한 제사장이시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레위 아론 제사장직보다 더 우수한 것으로 제시되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영원하고 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은 그 희생제물을 그 제사를 한 번 하고 끝났습니까? 아니죠. 매년마다 해야 돼요. 자기의 죄를 위해서 희생하고 또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희생제물을 드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으시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뛰어난 희생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구원과 죄사함을 제공하는 단 한 번의 완전한 희생으로 구약의 희생 제도를 쓸모없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교 관습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키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쓰셨습니다. 그리고 여섯 가지의 경고를 하는데요. 이 경고는 1장, 2장부터 throughout the Hebrew, 그러니까는 히브리어 전체를 걸쳐서 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들은 것에서 벗어나지 말라. 아니면 구원에서 떠내려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두 번째는 불순종과 불신에 대한 경고. 믿지 않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죠. 믿는 자들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라고 권고를 받습니다. 셋째는 영적 둔함과 미성숙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들을 듣는데 둔하다고 얘기합니다. 깊은 영적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지적받습니다. 저자는 독자들에게 영적으로 유아기에 머물지 말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라고 권고합니다. 저희는 어떤가요? 저희는 듣는데 둔합니까? 이제 아직도 영적으로 유아기에 계십니까? 이 히브리서의 경고는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너희들이 이제 가르쳐야 되는데 아직도 베이직한 것들을 너희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냐?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테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그리고 네 번째, 진리의 지식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경고는 진리에 대한 지식을 받은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도 그것을 거역하여서 rebellious 한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와 그의 희생을 고의로 거부하는 것에 대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신자들을 원망하고 더럽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에서가 장자권을 팔았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장에 말씀하시는 분을 거절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거절하지 말라. 히브리서는 더 나은, better 이라는 개념을 강조하죠. 그리스도께서 천사들보다 더 뛰어나시고 더 나은 소망과 더 나은 언약과 그리고 하늘의 축복으로 이끄는 더 나은 제사를 드리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가 왜 중요할까요? 히브리서는 믿는 자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현재 제사장 사역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저희들의 대제사장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다음 주에 저희가 배울 건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였잖아요. 근데 거기 앉아서 뭘 하세요?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실까요? 아닙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영원히 하고 계신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2000년 전에 히브리인들에게 쓰여졌는데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어떤 연관이 있나요? 이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옛 조상들은 나무와 돌로 우상을 만들었죠. 하지만 현대사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우상을 만들지는 않지만 새로운 우상이 있죠. 화려한 전자제품, 물질적 부, 안락한 생활방식, 심지어 우리 자녀라는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인간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자리에 피조물이나 사람을 두는 우상 숭배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우상을 소중히 여기고 계신가요? 히브리서에서는 오직 한 분만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쁘게 성공의 사닥다리를 올라갈 때나 자녀에게 모든 희망을 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나은 지위와 더 나은 대제사장 그리고 더 나은 언약 더 나은 소망 그리고 더 나은 희생을 제안하십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삶에서 합당한 자리를 드릴 때에만 우리 삶의 다른 모든 것을 합당한 자리가 모든 것들이 합당한 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제가 계속해서 같은 말을 번복하고 리핏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주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뛰어나시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재촉하십니다. 그들에게 충성을 유지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고 하십니다. 성숙하라고 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신자들이 믿음으로 살면서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고 구약시대에 충실한 영웅들의 본보기에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히스토리라는 것을 압니다. 히, 바로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이야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이야기, 그리고 예언된 예수님의 탄생과 그의 사역과 십자가의 죽음과 승천, 그리고 교회의 탄생, 신자들이 믿음을 지킨 이야기,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끝납니다. 히브리서는 성경이 서로 관련 없는 이야기들의 모임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주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이야기인 하나의 통일된 이야기임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스토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신비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약에는 미스터리였던, 신비였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죄를 감당하시고 온전한 희생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영원히 성도들을 위해 대제사장으로 중보하십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공부할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을 제일 많이 인용한 책이라고 합니다. 로마서나 마태복음이 더 많은 구약을 인용하였지만 이 책의 분량에 비해서 제일 많이 인용됐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구약 성경의 배경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종적으로 그리고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 성경의 모든 소망과 약속이 성취되어 오랫동안 기다려온 새 언약 시대를 맞이하는 것을 봅니다.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보다 뛰어나심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옛적에 여러 번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창조주, 유지자,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결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정확한 형상이십니다. 히브리서의 엄중한 경고 구절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신실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라는 부르심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믿음의 힘은 믿음의 대상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알게 되죠. 히브리서 전반에 걸쳐서 독자들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며 저자는 격려의 말씀, 경고, 그리고 대조적인 사례들을 통해 이러한 부르심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전개되는 줄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만물을 붙들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계십니까? 모든 만물을 그의 말씀의 능력으로 붙잡고 계신 그리스도에게 당신의 믿음을 두셨습니까? 히브리서는 모든 것보다 뛰어나고 월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월등하심을 배우고 그가 이루신 모든 것이 뛰어나심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이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 창조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고 계심을 찬양드립니다. 저희의 믿음과 소망과 신뢰와 그 모든 것을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께 두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저희들이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과 힘든 일을 지나갈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믿음을 시작하시고 완벽하게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신뢰하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제 히브리서 공부를 할 때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배우는 대로 순종하게 하시며 저희들의 마음의 갈망을, 소망을 주님께 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